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아들, 스불론과 이사갈의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의 과을이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 전에 웨체스터에서 또 이렇게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지병 있으신 분들은 더 긴장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브론과 이사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의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좀 바뀌었죠.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순서대로 왔는데 아홉 번째, 열 번째로 건너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들 순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 먼저, 레아의 자녀들 먼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이사갈은 아버지 예언에 의해서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또한 저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그 예언, 그 축복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스불론을 이제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의 거할이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가 얻게 될 땅은 어느 지역이라죠? 해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 배 매는 것, 그러니까 항구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어디 북쪽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냐?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 또그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 스불론은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변 근처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돈까지 땅이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스불론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두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에서 말하는 스불론의 땅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불론 지파가 위치한 땅은 그 지중해랑 그 바닷가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큰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호수가 스불론을 끼고 이사갈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아셀 지파에서 무역 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대로 아주 좋은 지역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리를 축복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들이 어디든지 이스라엘 어디든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시돈이라는 곳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돈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그 시돈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독한 여왕 이세벨이 온 땅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이 많은 그 이방 땅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항상 앞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였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불론에게 임한 예언을 보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위치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두셨을 때 항상 유혹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혹은 교회 리더들이나 혹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인데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자리지만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것 같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좋은 자리에 있을수록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더 심하다는 것을 저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좀 이사갈에게 임한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갈의 예언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향해 건장한 나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당나귀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당나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당나귀 그러면 굉장히 바보 같은 존재, 굉장히 고집센 존재를 당나귀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돈키호테 같은 그죠? 그런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딱 떠올리게 되는데 농경 사회에서 당나귀, 특별히 힘이 있는 당나귀는 굉장히 필요한 가축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이 있고 또 힘이 세서 짐을 오랜 시간 동안 옮길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좋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사갈이 오늘 예언처럼 정말 당나귀 같은 캐릭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강직하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지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군사들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군사들 숫자를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군사 숫자가 항상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굉장히 크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 청년들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단지파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항상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단지파나 유다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지파인데 단과 이사갈을 항상 비슷비슷할 정도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많고 또 듬직해서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민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자세히 보시면 이사갈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면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앉아있는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양 우리 사이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료를 만드는 곳이 양의 우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비료를 만드는 곳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항상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나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예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갈은 강직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지만 포부와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태하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거길 머무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삭할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그것이 좆싸오니 하고 거기서 그냥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복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사갈에게 주신 예언을 보면서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처럼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사갈에게는 우리 교회들 또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잠재력과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사역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사역, 방송 사역, 교육 사역, 선교 사역, 의료 사역, 저희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사갈 지파처럼 나태해져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서 이것이 좆싸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 그저 성도들이 현상 유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구령의 그 복음의 구령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태해진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역사, 부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영어로 부흥이 리바이벌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 항상 이런 침체기는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항상 이런 침체기는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나태해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교회를 살게 하셨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한국도 성도들이 종교적인 그 생활에 타성에 젖어 살아갈 때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부흥이란 그럼 무엇인가? 부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부흥인데요. 이런 역사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도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약에서 일어나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사갈과 스불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유다 출신이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고향은 어디시죠?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잠자고 있는 땅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나태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죄에 억눌려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짐에 눌려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그 땅에, 그 갈릴리 땅에, 그 나사렛 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유다 빼고, 유다 한 사람 빼고, 11명이 다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예언처럼 그들을 강직한 나귀처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스불론에게 주신 예언처럼 그들이 배를 타고 다니며 그냥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1700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우리 멀지 않은 커네티컷 그리고 매사추세츠 그 뉴저지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조지 위필드나 이런 요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스햄튼에서 목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1735년이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놀라운 역사 일어났던 그 시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 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의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 우리의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가 거듭나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면, 우리를 심방해 주신다면, 이 교회에도, 웨체스터 지역에도, 뉴욕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100년 전처럼, 200년 전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흥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 부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어 놓은 그 기도의 씨앗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눈물의 씨앗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주셨던 부흥을 2020년 이 땅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셨고 세상 유혹에 취해서 나태해지는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흥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갈과 스불론에게 주신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손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